우리 대요리 문답 공부하는데 항상 전체 구조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일꾼, 장로님들이나 뭐 무슨 목회자들이나 뭐 강도사님을 세울 때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서약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서약해요.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성경이 가르치는 도리를 총괄하고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대요리 문답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요리 문답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는 것을 요점 정리한 걸로 여기고 그렇게 읽어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를 지금 우리가 1부에서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요나서 읽고 나훔서를 읽는데요. 요나서 나훔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배우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인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디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에 도대체 무엇을 빚어내려고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나훔 때는 보였을까요? 나훔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까요? 나훔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잔인한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삶이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 잔인한 아수르 때문에 삶이 비참하고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훔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 니느웨 아수르 무너뜨리신다. 저 피의 성, 거침없는 군대,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온 세상을 유린하고 있는, 그야말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저 니느웨, 저 아수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나훔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외친 거예요. 나훔이요,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도대체 누군지도 모를 선지자라고요. 그런데 그 나훔이 하나님은 니느웨 아수르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나훔이 선포한 대로 아수르 니느웨는 그야말로 아수르의 상징이 사자였는데요. 그야말로 동물이 사는 사자굴이 되고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요,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 부여잡고 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는 것, 그 말씀 부여잡고 약속 부여잡고 살아서 승리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느껴지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성경이 약속,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부여잡고 이 약속에 순종함에 이 약속에 대한 소망 부여잡고 사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요 방향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저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나훔서에 아주 미모의 여신, 보통 성경에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 말하는 그런 미모의 여신을 니누에도 섬겼는데요. 그거를 니누에서는 니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여신이 약속하는 것은 행복하고 풍요롭고 화려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배워서 다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 따라간 거예요. 여신 따라갔다고요.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화려하고 어떻게 살아야 풍요로운지를 텔레비전이 가르쳐주고 홈쇼핑 그 프로그램이 가르쳐주고 핸드폰이 가르쳐주고 광고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고 보고 연속극 보고 영화 보고 홈쇼핑에서 나오는 막 사람들 이야기 듣고 광고 듣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광고 듣고 광고에 휩쓸려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매임받은 인생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우리 시대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인생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최후 승리하시거든요. 요나서가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나훔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니누웨의 실패예요. 나훔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망할 니누웨도 망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은혜를 떠나니까 한때 구원받았던 니누웨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서나 나훔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무너졌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거든요. 남유다를 유린했어요.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다가 18만 5천 하룻밤에 무너지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살려주신 거죠. 사실 예루살렘은요 진짜 손바닥만한 성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75만 인구밖에 안 돼요. 지금도 고대 사회에는요 몇천 명, 몇만 명 살았던 조그마한 성인데 온 고대 근동을 심지어 이집트, 노아몬, 테베까지 점령했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거는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훔서에 나오는 노아몬이 고대 이집트의 테베였거든요. 엄청난 요새였어요. 그런 테베를 무너뜨린 아수르가 손바닥만한 산성,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요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그렇게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제잘난 맛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슨 경기, 축구나 뭐 무슨 야구 이런 거 할 때 보면 경기가 막 잘 안 풀릴 때 감독이 선수 딱 교체해서 너 데리고 가가지고 너 뻔트 쳐. 아니면 너 여기서 뭐 이렇게 작전 지시를 하면 그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사실 그 감독이 뻔트 치라고 하면 뻔트도 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감독은 이게 경기를 풀어가려고 이 뻔트를 딱 쳐야 돼. 그런데 이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홈런을 때린 거예요. 뭐 그러면 좋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감독이 하라는 거를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제잘난 맛에 살면 이게 자기는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자기는 뭐 대단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인생을 사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혼자 제잘난 맛에 내지는 자기 혼자 외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인생 안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고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 안에 뛰어드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는 구과 하는데 중보자의 사역 할 거예요. 중보자의 사역.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세요. 중보자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요리 문답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46번이에요. 46번. 여러분, 이제 중보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신데, 중보자의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다시 한번 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귀.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신 일을 크게 낮아지심, 높아지심.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비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승귀, 이렇게 표현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46번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하란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상태에 처하셨던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태를 취하여 잉태되시고 태어나시며 사시고 죽으시며 죽으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것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것까지가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신성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중보자, 은혜 언약을 중보자할 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요,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가진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럴 때 신성을 버린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그럴 때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느냐? 아니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신성이 육체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신적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성을 가지고 온갖 선한 일을 하셨는데요, 정말 비참한 대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비참한 대접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오셨다.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신비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 47번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시고 태어나는 과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부터 계셨지만 때가 찼을 때에 사람의 아들 되기를 기뻐하시어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며 보통 사람보다 더욱 낮은 여러 환경에 거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이게 귀족이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생활 환경이 달랐는데, 예수님은 아주 왕가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좀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은 출생할 때도 정말 자기 머리를 둘 때도 없이 뭐 그렇게 태어나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천 낮아짐이라는 거는 하늘의 영광과 대조해서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천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출생,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비하의 1단계라면 삶이 있어요. 48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삶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키시면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본성에 따른 것이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특별히 따르는 것이든 세상이 주는 모욕과 사단의 시험, 육체의 연약함을 겪어가시면서 삶 속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예수님도요, 밤을 지새면 피곤하고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오래 걸으시면 지치고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지만 사단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세 번 시험했는데 잠깐 떠난이라고 그래요. 사단도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예수님도 계속 시험과 유혹 앞에 직면하고 계셨고,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모멸감을 자주 느끼고 모욕감을 자주 느끼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잔인한 대접을 받으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성질대로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읽었는데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었다. 세상에 오신 참빛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사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말씀하시고 얼마나 또 명백하게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무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인데요. 12장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매듭 지을 때 믿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외쳐서 막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접을 별로 못 받았다고요. 예수님 그러시면서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시면서 사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잘난 체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건 얼마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다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존심 내세울 여유 없이 사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기 시작하면 시험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자존심 내세우기 시작하면 시험들 일 많고요. 속상할 일 많고요. 영혼이 메말라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다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이런 거 묵상할 때 앞서가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우리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사신 거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성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분 나쁘고 모욕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지만 예수님 그거를 다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요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사시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하에서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이어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도 계시고 오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됐다고 순종일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뭐 평신도였을 때보다 집사가 되었을 때 순종이 더 쉽습니까? 집사님이 뭐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순종이 더 쉽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짊어져야 될 짐이 사실 더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실 숨쉴 때까지 시험과 유혹은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짊어지시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이제 인생에 시험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험 옵니다. 시험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망쳐놓으려고 사단이 얼마나 근기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육체의 한계를 느끼시고 스스로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호의적인 사람 별로 없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모멸감을 한없이 느끼시고 그리고 사단도 틈나는 대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셨는지 모른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하에서는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49번 한번 보시겠어요? 49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거부당하셨으며 빌라도에게 정죄받고 박해자들에게 고통당하셨습니다. 또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세력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시며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 그리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버림받고 어떻게 고통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놓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자기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계속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대상 서기관들에게 넘김받고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는 주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죄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야 했던 거예요. 왜 우리 레위기를 보면 속죄 제물 가지고 와서 안수해가지고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짐승과 죄인을 동일시 그래서 내 죄가 짐승에게 옮아가는 거죠. 따지면 내 죄를 짊어지고 이 속죄 제물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요. 그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서야 했던 거죠. 그게 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과 그 저주, 그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좋아서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수행하는 점에 있어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 형벌의 잔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서 죄인의 자리에 섰는데요. 그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아주 절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50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 장사되셨으며 사흘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해석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써놨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게 뭐 연호 내지는 어떤 이단들은 이게 구약시대에 죽은 영혼들 지옥에 있는 영혼들 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논리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고 죽음의 권세 3일 동안 죽음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할 때 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맞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죽음은 전혀 어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 죄인이 됨, 혹은 죄인이 담당해야 될 죄악의 형벌을 받으심, 이런 것들이요, 전혀 어울리는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뭐였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성부 아버지신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얼만큼 사랑하셨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이 땅을 향한 사랑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혼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이 되는 일이 없고 깝깝하고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뭐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혼인 거예요. 요나 보세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에 집어삼켰어요. 여러분, 요나가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에요. 우리는 자주 내 인생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설령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든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계속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셉, 점점 무너져 내리는 인생인데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기억하신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다 잊어버려도 내 주변에 내 친구 아무도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시고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까지 내려가셨느냐, 어떻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느냐, 우리를 위한 은혜의 중보자,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 잘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유산 나눠주세요. 동생이 내 형에게 명예 유산 나눠주세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이익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게 그냥 내 조금 마음 편하고 그냥 인생의 고단함 좀 없이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느냐고요. 예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니느웨라도 회개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재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주목하고 우리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